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신앙의 연차가 오래 되셨으니까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말을 또 많이 들어오셨을 것이고 또 본인의 입으로도 그렇게 남들에게 선포하고 고백도 하셨을 것입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믿으면 천당 천국 간다 그리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 믿지 않아서 지옥 간다라는 이 말이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고 또 한편으로는 틀린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괜히 이제 앞부분만 듣고 예수님 믿지 않아서 지옥 간다는 게 아니래라고 하면 이제 곤란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측면에서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는 이야기가 맞지 않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잠시 접어두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영지주의를 염두에 둔 사도 요한의 권면입니다. 당시 영지주의라는 그노시스라는 영지, 영지라는 것이 지식을 말합니다. 어떤 지식을 얻으면 완전히 무제한 존재로 변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러한 논리를 오히려 방종의 몸을 맡기기 위한 이론적인 근거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즉 영혼과 육체는 별개의 것이고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영이기 때문에 영지를 얻어서 영혼의 정결함을 얻은 자에게는 육체적인 죄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지를 얻어서 무제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믿는 그들은 오히려 죄를 지으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영은 귀하고 거룩한 것, 그리고 육신은 구원과 상관없는 것, 이렇게 그들은 딱 분리해서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까지 부인했고 육체로 어떤 일을 해도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어떤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전혀 거룩힘이 없고 죄에 대한 가책을 느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위해서 요한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다라는 성경의 일관된 주장에 기초해서 죄의 자백과 그것을 사해 주실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여기서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속이는 자라고 말합니다. 즉 누군가에 의해서 미혹을 당하거나 속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스스로를 능동적으로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직시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죄 없다 하는 태도는 자기 안에 죄를 가득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죄를 인정하지 않는 위선이요 자기 기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죄가 없다고 말하는 자, 즉 자신의 죄성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스스로를 기만하는 자이고 또한 진리가 그들 속에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성을 깨닫지 못하는 자 안에는 진리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인물들이 처음 진리와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반응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이사야는 그의 첫 소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배웠게 되는데, 이사야 6장 5절 말씀해 보니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을 대면하게 된 그 이사야의 첫 반응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뵙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랍 중에 하나가 제단의 그 숯을 가지고 날아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대고 이제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거되었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도 처음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은 이후에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그 신적인 능력을 경험하고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다윗도 자신의 죄가 머리털보다 많다라고 고백하였고 바울도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어거스틴은 어려서 어머니의 젖을 빨다가 그 젖꼭지를 깨문 죄까지 회개하였고 철로역정을 지은 존 번연도 자신의 그 참회록에서 자기의 죄가 마치 샘물이 샘에서 나오는 것과 같고 자기 속에는 악마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다라는 것이 성경의 일관적인 주장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해도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야고보도 모든 율법을 다 지켰지만 하나를 범한다라고 하면 모두가 범한 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진리의 빛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비치게 된다면 우리 사람은 그 밝은 진리의 빛의 조명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누구나 자신의 그 죄인됨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리의 빛의 조명으로 자신의 죄인됨이 밝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애써 거부하는 자가 바로 오늘 본문 8절에서 말하는 죄가 없다고 하는 자, 스스로 속이는 자, 그리고 그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후 9절에는 죄가 없다고 생각함으로 스스로를 속일 뿐 아니라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 영지주의자들과 달리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자의 복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9절 말씀 시작. 만일 우리가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앞절에서 요한은 영지주의적인 그 이단을 염두에 두고 죄 없다 하는 자들의 이제 실상을 지적했죠. 그리고 그 후에 이제는 죄에 대한 바른 태도를 바로 이제 9절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부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시인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기만 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에 의해서 사함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서 이 모든 죄는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성품과 인격에 있어서 미쁘신 분이시며 또한 자신의 약속에 있어서 항상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자백하면 용서하신다는 그분의 약속은 우리에게 믿을 만한 것입니다. 법정에서 죄를 인정하는 것은 곧 실형이 선고될 것임이 확실시 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서 죄를 자백하는 것은 이와 전혀 다르죠. 죄를 인정하는 것 자체는 내 실수와 허물을 그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주님 앞에서의 이러한 인정은 죄사함, 곧 무죄의 선고를 확정받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죄를 고백하는 것은 기쁨과 자유와 해방을 가져오는 격정적인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는 인간의 죄, 그리고 그 자비로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철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실제로 심각한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증상이나 아픔이 나타나지 않아서 자기가 스스로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죠. 그런데 어떤 우연한 계기로 인해서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고 그 진단 결과를 보고 의사가 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대로 그냥 방치한다면 얼마 못 가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처방하는 이 약을 복용한다면 당신은 살 수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의사의 이야기를 이제 철수가 듣고, 철수는, 아, 나는 지금 아무 아픈 데도 없고 병도 없으니까 그냥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세요. 라고 약을 먹으라는 그 의사의 이제 조언을 무시하고 그냥 지내다가 얼마 못 가 진짜 그 병 때문에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이 경우 철수가 죽게 된 것은 의사가 처방한 약을 먹지 않아서일까요? 예, 그렇다고 하실 분도 있겠지만 잘 생각해 보면 좀 더 근본적인 이유는요, 철수가 죽을 병에 걸렸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약의 복용 유무와 관계없이 철수가 죽을 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죽지 않았겠죠. 그래서 처음에 그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 간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그보다 더 1차적인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지옥에 가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복음은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약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은 애초에 우리가 죄인이 아니었다면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그 원래의 모습대로, 죄인의 비참한 모습대로 전락하지 않았다면 필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으며 그 결과 예수님이라는 복음이라는 약이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 예수 믿으면, 믿지 않으면,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는 말에서 우리가 지옥에 가게 될 이유는 예수님이라는 약을 거부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죽어야 되는 병에 걸린 상태, 즉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이란 약을 복용하려고 하면 그 전에 무엇이 선행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내가 죽을 병에 걸린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동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철수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아무런 이상이 없이 잘 살고 있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라는 약을 처방받지 않으려 하고 거부하고 배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때도 그들이 왜 예수님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우리 모든 인간의 상태는 철저하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선한 것 하나 나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그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또 동의하고 고백해야 하는 그것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이 죄인이라는 이야기는 축소시키거나 얼버무리며 그렇게 넘어가면서 그냥 단지 예수님 믿으면 잘 될 것이다, 물질의 복을 누릴 것이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측면의 다른 것과 섞여서 희석되어진 반쪽짜리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아마 죄인이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인 그런 뉘앙스 때문일 것입니다. 죄인이라고 하면 뭔가 정죄하는 것 같고 뭔가 남을 까내리는 것 같고 자존심을 짓밟는 것 같이 느껴져서, 또 실제로 그 죄인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어느 정도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게 해서는 진짜 원에게 복음이 그들에게 올바로 흘러 들어갈 수 없고 예수님을 믿어도 제대로 믿기 힘든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또 실제로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이 병의 유일한 처방이신 예수님을 찾게 되는데 그 앞에 단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존재로 대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건강해. 나는 아직 뭐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어 하는 이 착각이 깨져야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 우리는 이 병의 유일한 해결책인 예수님을 찾게 되고 갈망하게 되고 복음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체험한 사람들은 자신의 진정한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그리스도에 의한 그 구원의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의아하게 여겼던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말씀해 보니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래야 쓸데가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만약 우리가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죄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해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무익하고 연약하며 죄로 가득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더욱더 철저하게 인식하면 일식할수록 우리는 더 그 약인 주님께 가까이 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치 않은 죄인인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나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내 것 삼아 주셔서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역설적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완전히 신분이 바뀌어진 그 나의 존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아들로 딸들로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자신의 죄를 인정치 않고 죄 없는 자처럼 사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또 다른 극단의 한 가지 측면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평생을 거지로 산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의 일과는 참으로 자유롭습니다. 기상시간도 따로 없이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제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고 얼굴도 씻지 않은 채 밖에 나가서 거리를 어슬렁거립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구걸을 하고 그 받은 돈을 음식과 바꾸어서 허기진 배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길거리에 널브러져 낮잠을 잡니다. 잠이 깬 후에는 또 구걸하면서 밤늦게까지 이리저리 정처 없이 돌아다니다가 적당히 누울 수 있는 아무데서나 잠을 청합니다. 아직 어린 나이지만 이런 거지 생활이 그에게는 평생을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너무 익숙한 생활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거지는 그 나라의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오래전에 세력 다툼으로 인해서 버려지게 되었고 그래서 자신의 신분도 모른 채 거지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거지 생활을 한 지 수년이 지나자 그 거지의 아버지가 이제 다시 왕이 되었죠. 그리고 그 거지는 하루아침에 이제 왕자라는 신분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거지 소년은 이제 잠자리 걱정, 또 끼니 걱정, 옷 걱정 이런 의식주 걱정은 할 필요도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을 무시할 사람도 없고 위협할 사람도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아침에 그 소년은 거지에서 이제 왕자로 신분이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년에게 편안하고 즐거운 것만 주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왕자가 됨으로써 또 다른 문제가 이 소년에게 생겼던 것입니다. 그것은 신분은 거지에서 왕자로 바뀌었지만 행동은 여전히 거지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신분과 행동의 차이 때문에 좋았던 순간은 잠깐이고 이후부터 이 소년은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왕자의 신분에 걸맞는 교육이 시작되었는데 전에는 음식을 먹을 때 그냥 손으로 이제 편하게 먹었다면 이제는 익숙하지 않은 포크와 나이프로 오른손, 왼손 이렇게 맞게 잡고 먹어야 했습니다.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또 전에는 그냥 입던 옷을 입고 자면 그만이었는데 이제는 격식과 장소에 맞게 옷을 바꿔서 입어야 되겠죠. 말 한마디도 함부로 하지 못하고 왕족으로서 사용해야 될 그러한 단어만 사용해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배우지 못했던 이제 글도 배워야 됐고 왕자로서 갖추어야 될 병법과 정치와 학문 등 학습도 빠지지 않고 해야 했던 것입니다. 거지에서 왕자가 된 소년은 처음에는 이제 너무나 좋았겠죠. 하지만 그에게는 여태껏 생각하지 않았던 그러한 힘겨운 배움의 과정들이 주어진 것입니다. 왕자가 되는 순간 결코 피할 수 없는 운명의 그 과제들이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자녀로 산다는 것이 이처럼 어색함을 동반하는 싸움의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성도는 이때까지 그냥 해왔던 자신의 모든 삶의 패턴을 바꾸어야 합니다. 전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여겨졌던 것이 이제는 하지 말아야 되는 죄의 덕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삶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마치 왕자가 된 거지처럼 말이죠. 우리는 바뀐 신분과 살아온 그 습관의 차이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그 갈등 속에서 자주자주 넘어지곤 합니다. 죄를 짓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것 자체가 너무나 힘들 때가 많은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좌절의 마음, 회의의 마음이 밀려와서 우리는 시험에 빠집니다. 내가 정말 왕자가 맞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하는 의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슷한 그 모습으로 살고 교회 안에는 신자처럼 사는 그러한 가증스러운 자신의 모습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남에게는 거룩한 것처럼 행동하지만 속으로는 부정한 자신의 모습으로 인해서 좌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죄의식이 생겨서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확실한데 그렇게 예수 믿는 자로서 제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힘들어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을 버릴 수도 없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힘도 없는 자신의 모습에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거나 봉사를 할 때마다 자신의 그 이중적이고 또 가식적인 모습을 보면서 죄의식에 빠져들게 됩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제가 먼저 그런 선포하는 말씀대로 본이 되어서 정말 삶이 설교의 주석이 되고 예증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 때문에 찔림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때에도 답은 같았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용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죄를 짓고도 정말 주님 앞에 참으로 회개를 한다면 주님의 그 보혈로 죄사함을 얻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더 이상 그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겠죠. 죄를 지을 때 내 안에서 탄식하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동정하시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죄와 싸워서 이겨나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고 또 우리의 성화가 더디게만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서 넘어졌던 그 죄에 또 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은 참 회개와 자백으로 나아간다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보혈을 의지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보혈을 의지하여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약속인지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두 양극단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영지 주의자들처럼 자신의 죄 있음을 인정치 않고 자백하지 아니함으로 진리가 그 안에 있지 않는 자로 그렇게 사는 것도, 또한 반대로 자신의 지은 죄에 너무 함몰되어서 그것에 눌려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죄의식에 사로잡혀 사는 것도 바람직한 성도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 약속을 기억하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가 받는 가장 큰 복은 바로 죄사함의 복인 것 같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직장과 사업의 그 번영의 복, 그리고 가족과 그러한 가족의 건강과 안녕의 복도, 또 하는 일마다 형통함이 있는 것도 주님께서 주시는 복일 수 있지만, 성도의 가장 큰 복 중 하나는 죄를 사함받는 복인 것입니다. 참 회개를 하면 정말 죄가 없어지고 용서받는 복입니다. 이 세상에 이만큼 큰 복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이 없으면 다 우리가 사탄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고 결국은 죽어서 지옥에서 영원 형벌을 받으며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약으로 복용한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병에서 낫게 해주실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영생을 얻는 길의 첫 번째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우리가 죽어가고 있는 병에 걸려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용서받은 의인 혹은 의인된 죄인임을, 죄인된 의인임을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 죄를 자백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죄인이라 고백할 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자유함이 모든 드림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 죄를 자백할 때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용서해 주시며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또한 죄에 너무 함몰되어 죄의식에 빠져 살지도 않게 하시고 정직하게 또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직면하면서 십자가 앞에 매일매일 나아가 그 죄를 자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그 싸움에서 승리하며 이길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도록 이끄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